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 동부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개최된 연례 항공우주 토론회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군사화 중단 약속을 깨버린 것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중국해의 간척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안보와 경제, 외교적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잠재적 군사화를 노린 중국의 간척 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주 촬영된 남중국해 위성사진을 분석해 중국이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에 대부분의 군 항공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3km 길이의 활주로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 정부의 양자 군사회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완전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지원은 갈등을 고조시키고 극단주의와 싸우는 공동의 목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정부의 주요 군사 거점인 라타키아 해안 마을 인근에 탱크와 군사 자문단, 기술자 등을 파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헝가리 정부의 난민 대처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헝가리는 최근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개정한 데 이어 어제는 세르비아에서 남쪽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을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헝가리 당국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다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력과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온정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헝가리 행위 가로막힌 난민들은 또 다른 주변국인 크로아티아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 적십자사는 24시간 만에 수천 명의 난민들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군부는 오늘 쿠데타 성공 사실을 발표하고 길버트 디엔데레 장군이 새로운 국가통치기구인 민주주의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엔데레 장군은 지난해 반정부 세력에 의해 축출된 블레즈 콩파울의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군부는 또 과도정부는 해체됐으며 미셸 카판도 임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판도 대통령과 이삭 지다 총리는 현재 군부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군부가 국가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 뒤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서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진 후 해일인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해안 지역 주민 100만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수도 산티아고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남미 대륙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지난 2010년에 콘세션시에 발생한 강진으로 500여 명이 숨졌던 참사를 상기시키며 칠레인들 모두가 다시 한번 강력한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14명이 숨졌습니다. 바발 샤르지 지역에서는 한 자살폭탄 요원이 폭탄을 터뜨려 민간인 8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적어도 18명이 다쳤습니다. 알와스바 광장에서도 폭탄 공격으로 경찰관 2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이 몰려있는 이들 지역에서는 최근 10년간 수니파 반군의 폭탄 공격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severe consequences as we go forward if Iran.
한국 정부는 중국이 올해도 북한의 예년과 같은 수준인 50만 톤의 원유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할 뜻을 밝혔습니다. 히토류 확보가 주요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제재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우려를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severe consequences as we go forward if Iran, if North Korea does not refrain from its irresponsible provocations that aggravate.
북한이 도발 행위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제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6일 미 국무부에서 열린 마이테 응코아나 마샤반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란은 국가의 진로를 바꾸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했지만 북한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이런 결정을 한 데는 제재가 역할을 했다며 북한의 경우 제대로 된 경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take more than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because of its almost total absence of a legitimate economy. But nevertheless, we are talking.
케리 장관은 제재 이상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치르게 될 혹독한 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에 대해 무역과 관련한 조치를 취했고 북한과 고위급 교류가 없었으며 그 밖에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케리 장관은 영변 핵시설에 관한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 등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기 위해 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오늘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적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그러한 북한의 전략 도발을 저지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만약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적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게 되면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만약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캐리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경제 제재 이외에 다른 수단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과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와 핵실험 의지 천명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판이 오히려 도발이라며 누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공평한 기준을 북한은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 주 서울에서 제8차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고강도 압박 대책을 협의합니다. 특히 4D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가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고강도 압박 대책을 협의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미국 측 에이브라함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 한국 측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두 나라 국방 외교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한 양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등에 대비해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이런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 측에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또 최근 미한 억제전력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구체화 작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공보담당관의 17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 또 이에 대한 도발 억제와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그리고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 및 4D 작전 개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KIDD 회의에서 4D 작전 개념을 작전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 조직인 미한 억제전략위원회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4D란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영문 앞글자를 모아서 붙인 용어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말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될 제47차 미한안보협의회 SCM의 주요 의제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연이어 내비치면서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핵실험 행태를 반복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은 높지만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은 모두 장거리 로켓 발사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로켓을 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북한은 외무성 반박 성명을 낸 뒤 핵실험을 감행하는 수순을 공식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엔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과거 핵실험 패턴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든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3차 핵실험 당시부터 계속 준비해왔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또 2013년 말부터 증축공사를 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건설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선진 과학기술의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주민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장거리 로켓 발사가 미국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는 유용한 위협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입니다.
이미 핵이라고 하는 위력은 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은밀하게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 미사일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시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견해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 압박이 강화될 경우에는 핵실험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이 주목이 되지만 원자력 연구원의 원장의 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핵능력 증강에 대한 과시선전을 국제사회의 어떤 메시지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설지 여부엔 무엇보다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로켓 시험을 했다 할 경우에 중국의 입장이 매우 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핵실험이 강행됐다 할 경우에 중국도 이것을 명백한 도발로 간주하고 기존에 중국이 취해왔던 제재 조치보다는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측 입장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도 과거처럼 섣불리 핵실험까지 나서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핵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의 용도가 재정비됐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기존 핵무기의 위력을 대폭 강화시킨 증폭 핵무기와 나아가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를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기술을 이용한 일종의 핵 고도화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국 정부의 대북 원유 수출이 공식 집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이 예년 수준인 연간 50만 톤 규모의 원유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이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예년 수준인 50만 톤가량의 원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북한에서 차량 통행량 감소가 적고 평양의 택시회사가 늘어나는 등 유류 부족으로 인한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의 공식 통계에 대북 원유 수출이 잡히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 제기됐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의 원유를 무상 또는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추정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한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도 지난 7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정제하는 북한 내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내 원유를 정상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등을 의식해 대북 원유 수출 통계를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원유를 공급한다는 그 이미지를 맞추기 싫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으로서도 에너지 공급량이 드러나는 것이 전체 그 경제 규모가 또는 그 규모의 어떤 변화가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또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호서대 정가림 교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단할 수 있지만 지금 중국이 장기적이거나 아주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반대한다며 과거와 같은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국이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말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나선시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셴샤오강 참사관이 중국 홍십자회를 대신해서 15일 조선적십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다며 이번 기부는 지난달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나선시를 지정해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셴 참사관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중국 인민들은 자연재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북한 인민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십자회가 나선시의 구호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한결같은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셴 참사관은 이어 북한의 수재민들이 조만간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복구 작업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적십자회는 중국의 지원이 복구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제15호 태풍 고니가 나선시를 강타해서 주민 40여 명이 숨지고 1만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천여 채도 파손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전에 복구 작업이 완료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도로와 농경지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도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할 뜻을 밝혔습니다. 주력 산업인 전자와 정보기술업계에 필요한 희토류 확보가 핵심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의 유력 신문인 더 힌두는 16일 인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렌 리지주 인도 내무차관은 이 신문에 지난 4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한 후 인도 정부가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외무부의 대외 행사 공식 대표를 겸하고 있는 리지주 차관은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지난달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조국 해방 기념일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 관리가 북한의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도는 북한이 인도와 앙숙 관계인 파키스탄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북한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외교적으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리지주 차관은 북한 대사관 행사 참석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세심하게 계획된 외교적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독립국이자 유엔 회원국이며 옛 관행과 불신이 두 나라 관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 역시 인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외교 정책의 전환으로 풀이했습니다. 마하라즈 크리슈나 전 외교장관은 이 신문에 인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파키스탄 관계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북한과 장관급 교류를 하지 않았었다며 최근 행보는 인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북한과 인도가 지난 1973년 수교한 뒤 42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겁니다. 인도 외교부는 지난 4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델리에서 슈슈마 수아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만나 인도의 인도주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두 장관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친선관계 발전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수아라지 장관이 리 외무상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더 힌두신문은 인도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북한에 매장된 풍부한 광물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문했던 인도 공산당의 시타람 예추리 총서기는 이 신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장기적인 국익 차원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광물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인도의 주력 산업인 정보기술과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희토류 등 세계적으로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북한 역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된 상황을 타파하고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인도와의 교역량 회복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가장 큰 교역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규모는 최근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도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두 나라의 2014 회계연도 무역 규모는 1억 9,930만 달러로 전년도 4억 6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가 북한에서 수입하는 귀금속과 유기농 화학물질, 광물성 연료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더 힌두신문은 인도 정부가 남북한을 상대로 보다 균형적인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한국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제했지만 최근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도 수레시 프라부 철도 장관을 서울에 보내 인도의 고속철도망 구축 협력을 시도하는 등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181억 달러로 북한과 9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개학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대 총동창회가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건 말인데 왜 이렇게 뭐 이게 좀 이상하네요. 추상인가요, 이것들 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오랜만에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대 미대 출신의 작가 160여 명이 400여 작품들을 출품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K메세나 네트워크 손은신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회는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맞이해서 탈북 어린이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그런 모임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에 탈북자들이 많고요. 탈북자, 특히 이제 탈북 어린이 같은 경우는 남한에 내려와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이 향후 통일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이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그 사회에서는 좀 제도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원하게 된 그런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이 직접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찾아가 예술 교육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남산의 여명 학교에 가서 일부 후원금을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젊은 작가들이 그 친구들을 미술을 가르치고 또 그 학업에 참여해서 기부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이제 예술적인 것을 같이 더불어 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기부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이 때문에 광복 이후 한국 미술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동창회장인 유인수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그 1950년대는 이제 비구상이 일색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외부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많았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90년대,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주 필연적인 욕구에 의해서 작업이 이제 완성되다 보니까 그 전 60년대 작품보다는 훨씬 더 그 자기 성향이 더 강한 자기 존재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950년대 작품은 거의 모방이었었다.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거를 가져온 게 이제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다양하고 그다음에 형식으로서는 그 구상 계열 작품이 많습니다.
뜻깊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도 함께 했는데요. 구본모 작가는 꽃과 나무, 동물을 그린 그림들을 내놨습니다.
꽃하고 나비하고 그리고 숲 속의 그 동물들, 저기 지금 기린하고 좀 새 있죠, 여기. 그 자연, 내가 이제 산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니까 되게 테마를 그리 잡았어요.
구본모 작가는 북한이 고향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회라는 이야기에 어릴 적 고향이 생각나 더 선뜻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5살 때 넘어왔거든요. 저 강원도 원정리가 제 고향입니다. 금강산이. 그래서 제 고향은 한 서너 번 갔었어요. 이번에. 가서 거기 산지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가 알아요. 우리 집안을. 그때 어머니가 아니면 아직까지 그 이북에 있었거든요.
전시회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김종선 부회장도 작품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동양화 전공인데 네. 개 그림을 요즘은 개 시리즈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북, 그러니까 같은 동포지만은 북한의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사실 연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안마에도 모든 게 낯설고 이방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차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탈북자 대안학교를 좀 돕자.
전시회를 둘러본 관객들은 다양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것 같네요. 구성 쪽의 작품하고 인물화 쪽 인물에 많이 그리고 추상적인 쪽도 좀 괜찮고요. 다양하게 출품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어떤 사전 그 작업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뭐냐면은 옛날 저 중세 때 서양에서 네. 그 벽화밖에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네. 액자의 형식이 뭐냐면은 그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둥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그 벽화 장식에서 떠나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손은신 이사장은 앞으로도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은신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문화 교류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관심 또 배려 그들과 소통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만이 추후에 이제 문화 교류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서 네. 이제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이 아태 지역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칠레에서 진도 8.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태평양 건너 일본까지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관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카터 장관이 미 공군 창군 68주년을 앞두고요. 어제 메릴랜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국방 정책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또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은 국제법 또 아태 지역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무력에 반대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의 공통된 인식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즉각 그런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이 여러 나라가 같이 이렇게 빚고 있는데 중국의 새로운 활주로 건설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고위 당국자들이 나서서 지난 6월 이후에는 인공섬 매립은 중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섬에서 여러 가지 건설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달 초에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에도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연설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로 쓰일 수 있는 구조물을 건설하는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또 중국의 이런 행동은 이 베트남과 필리핀 등 영유권 분쟁을 믿는 국가들의 오판과 충돌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들이 인공섬 매립 등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특히 이제 활주로와 관련해서는 이 앞서 필리핀 대통령은 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활주로를 건설하고요. 거기에 이 전투기를 전개할 경우에 자국 전역이 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면서 이 예기치 않은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필리핀으로서는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미국은 그동안에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밝혀온 내용인데요.
네.
카터 장관도 어제 그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한다는 공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라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항해하고 비행하고 또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이 미군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 암초를 매립하고 인공섬 건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네.
이 활주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주권이 인정되거나 항해나 비행에 제약을 가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남중국해는 상업 물류 이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해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더욱 치열한데요. 이 남중국해 해상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상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 세계 해상 상업 물동량의 절반 정도가 이 남중국해를 거쳐가고요. 또 이 지하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데 총 77억 배럴의 이 엄청난 석유가 매장된 것이 확인됐고 또 이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총 매장량은 280억 배럴에 달할 거란 예상이 있었죠. 또 이 천연가스 매장량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카터 장관이 어제 연설에서 이렇게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군사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다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시진핑 중국과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또 군사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카터 장관은 중국과의 군사 관계는 이 협력과 경쟁의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복잡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미국이 중국군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 대화를 구축함으로써 이 공통의 이해가 있는 부분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또 오판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비해서 신중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 미군이 태평양에서의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또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오랜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또 여기에 이 새로운 협력국인 인도, 베트남과도 안보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참 껄끄러운 의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또 이제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외에도요. 이 중국의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해킹, 또 중국의 인권 상황 이런 문제들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 정부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들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앞서 이 백악관은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이 이 두 나라의 협력을 넓힐 좋은 기회라면서도 또 두 정상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가스 채굴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어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이 두 나라 간의 사실상 해상 경계 부근에 16개의 가스 시추시설을 설치하고 이 중에 7개를 가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해상자위대 사진 등에서 그런 활동 모습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네.
스가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공식 항의했다면서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가스 채굴에 나선 것은 극도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가스 채굴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지난 2008년에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이제 지하 자원은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 개발을 위한 이 방안도 추진이 됐었는데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두 나라 간의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중단됐고 중국은 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해역에서 독자적인 가스전 개발에 나섰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 외교부는 가스 채굴은 영유권 분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항의를 일축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영유권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동중국해는 이 중국, 일본 외에 또 이 한국과 타이완도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이 자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해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소식, 오늘 국제적으로 큰 뉴스가 됐는데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어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또 주변 해안에는 4m 넘는 높은 파도가 치면서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또 이 태평양 건너 일본과 하와이에도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심한 지진이었는데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진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는 인명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칠레 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아무래도 이 내륙이 아니고 바다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아직 지진 발생 초기 단계고 또 실종자도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칠레가 이번 주말에 국경일로 연휴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였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이런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네, 혹 한국이나 북한 주민 피해는 없습니까?
지진 피해 지역에서 가까운 해안 도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정부는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고요. 또 북한인 피해가 있다는 발표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산티아고에서 북서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연해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간이 오후 8시쯤이었고요. 이 지진이 강력하고 또 진원의 깊이도 25km 정도로 얕은 편이어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 칠레가 이 남미 대륙의 서쪽 해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도 이제 서쪽 해안의 연안인데 이 동쪽의 아르헨티나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후에 여진도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 중에는 규모 7이 넘는 꽤 강한 지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진 피해 지역 주민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쓰나미 쓰나미 피해가 우려되면서 해안가 저지대 주민 등 100만 명 이상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또 수도 산티아고 공항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칠레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즉각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칠레가 몇 년 전에도 강력한 지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이었는데요. 이번 지진은 규모가 8.3이었고 2010년에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명 이상 사망했었습니다. 네. 당시 칠레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그래서 칠레 정부는 이후에 이 건물들의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요. 또 긴급 경보, 대피 체계도 개선을 해서 아직 뭐 이제 지진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준비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칠레가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서 수십 년 간격으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관측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규모인 이 9.5의 지진도요. 지난 1960년 칠레에서 발생을 했었고 당시에는 이 1600명이 숨지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쓰나미 위험은 여전히 있습니까?
칠레 현지의 쓰나미 경보는 해제가 됐고요. 이 태평양 건너 하와이 등은 이 주의보에서 예보로 한 단계 낮춰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쓰나미가 칠레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뭐 하와이까지 가는 데는 한 15시간 정도 그리고 일본까지 가는 데는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현지 당국들은 이 해안가 주민들에게 여전히 이 높은 파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백만장자 수가 처음으로 북미 대륙을 추월해서 세계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이 경제 자문업체인 캡게미니와 RBC 자문관리회사라는 곳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아시아 지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보고서는 부자들이 사는 지역을 이 아태, 북미, 그다음에 유럽, 기타 이렇게 네 곳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투자 가능한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한 부자들의 수를 조사한 결과 아태 지역이 이 467만 2천 명으로 처음으로 북미 대륙을 6,400명 차이로 초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투자 가능 자산 100만 달러는 집이나 뭐 이 골동품 같은 수집품은 빼고요. 이 현금처럼 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에서 부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아시아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겁니까?
네, 보고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이렇게 부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그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 시기가 올해 2월까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증시 폭락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파는 지금 반영되지 않은 숫자라서 뭐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보고서는 또 이 중국과 인도 외에도 이제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신흥 부자가 많은 곳으로 지목을 했고요. 특히 이 중국과 인도가 지난 몇 년간 이 아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 아태 지역 또 세계 전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추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 지역 부자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것이 있나요?
이 보고서에 보면요, 다른 지역보다 이 현금 비율이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 네.
이 아태 지역 부자들의 자산 중에 현금 비율이 23.1% 정도라고 하는데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이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도 일본이 37.1%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북미 대륙이나 유럽 등은 현금보다는 이 주식, 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1, 2, 3, 4, 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에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을 막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7, 낮 최고 24도. 강계에 구름 조금 끼다 흐려지겠고 최저 15도, 최고 25도.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7도, 최고 26도. 개성 최저 16도, 최고 26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함경 북도 모두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고 흐려지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24도. 장진 최저 4도, 최고 19도. 해산 최저 7도, 최고 24도. 선봉 최저 15도, 최고 22도. 원산 최저 15도, 최고 2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1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하루 종일 구름이 조금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7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 동부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개최된 연례 항공우주 토론회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군사화 중단 약속을 깨버린 것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중국해의 간척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안보와 경제, 외교적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잠재적 군사화를 노린 중국의 간척 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주 촬영된 남중국해 위성사진을 분석해 중국이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에 대부분의 군항공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3km 길이의 활주로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 정부의 양자 군사회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완전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적인 지원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극단주의와 싸우는 공동의 목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정부의 주요 군사 거점인 라타키아 해안마을 인근에 탱크와 군사자문단, 기술자 등을 파견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현지에 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시리아 내 ISIL 소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헝가리 정부의 난민 대처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헝가리는 최근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제정한 데 이어 어제는 세르비아에서 남쪽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을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헝가리 당국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다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력과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온정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헝가리 행위 가로막힌 난민들은 또 다른 주변국 크로아티아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 적십자사는 24시간 만에 수천 명의 난민들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오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내 중심가에 연쇄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바그다드 내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의 집단 거주 지역인 바발 샤르지와 알와스바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0년간 순위파 무장반군들의 폭탄 공격이 빈번히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찰과 민간인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2011년 미군이 철수한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ISIL은 지난해 제2의 도시 모술을 장악한 데 이어 안바르주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는 등 이라크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서 대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진 후 해일인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해안 지역 주민 100만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남미 대륙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컨셉션 시에 발생한 강진으로 500여 명이 숨졌던 참사를 상기시키며 칠레인들 모두가 다시 한번 강력한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군부는 오늘 쿠데타 성공 사실을 발표하고 길버트 디엔델의 장군이 새로운 국가통치기구인 민주주의 국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엔델의 장군은 지난해 반정부 세력에 의해 축출된 블레즈 콩파울의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군부는 또 과도정부는 해체됐으며 미셸 카판도 임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